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상 16장 내용을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장부터 크게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첫 장면이 이 1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윗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해요.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내가 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해라. 그래서 함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할지를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뭐 어렵지 않은데 몇 가지로 나눠서 우선 말씀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까지 15장까지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선포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네가 왕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직분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사무엘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못 되게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또 사무엘이 그 말을 직접 전달을 했는데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러 마음이 있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참 사무엘이 슬퍼하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감정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지만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울이 나를 해코지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만 슬퍼하고 두려워했느냐? 아닙니다. 다른 모습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을 땐 베들레헴 성읍에 장로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돼요. 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었는데 사무엘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뭐 두들겨 패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사무엘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셔서 더 이상 왕이 못 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뻔할 뻔짜잖아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왕을 세운다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사무엘이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도대체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왜 오는 거지? 혹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우리 성읍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다 부들부들 떨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묻는 거죠. 묻는 말이 평강을 위함이니까. 평강을 위함이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샬롬? 이렇게 물은 거예요. 평안? 이렇게 혹시 괜찮으십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베들레헴 장로들도 사무엘과 비슷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혹시 사울이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사무엘과 장로들이 원래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통치자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울보다 더 나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데 사무엘도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베들레헴 장로들 혹은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럼 이렇게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분명 사울에게 심판 선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시슬이 시퍼렇게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들은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에서 쫓아내셔 천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공포스럽게 정치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현재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들이 전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상황은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 너무나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뭐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거나 이러면 후보들을 쭉 올려놓고 그리고 나선 투표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을 보면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냐면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죠.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왔다 해라.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도 다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구질구질한 내용이어서 굳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건 사무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사무엘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자리에 그냥 다림이 다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것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진행시키시는, 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왕과 통치자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낙담해서 사울이 두려워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를 또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남포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었는데 좌담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전부터 역사를 이해하면서 서양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 진화론자들이죠. 직진 형태로 쭉 이렇게 진보하고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이 노력하면 자꾸 진보하고 더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 토인비 같은 사람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예전에 했던 잘못들이 반복이 된다, 다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면서 반복을 해서 나선 형태로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직선 형태로 보지도 않고 반복 형태로 보지도 않고 나선 형태로 보지도 않는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가 전개가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맞지. 뭐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일까 이런 걸 막 과학자들은 혹은 학자들은 찾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 면에서 과거의 모습들과 견져보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참 엉망이어서 사무엘이 세움받았다가 사무엘의 또 아들들이 엉망이어서 사울이 왕으로 되죠. 지금도 사울왕이 엉망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진척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설명들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무엘도 그랬고요, 장로들도 그랬고요,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이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좌절스럽고 똑같이 낭만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현재의 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들이 사울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울은 두 눈을 다 멀쩡히 다 뜨고서는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아무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보지 못해서 그게 문제일 뿐이지 이미 다윗의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16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고 해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을 안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오늘과 내일도 똑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이제 새롭게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가 내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한 근데 내가 그걸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때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찾아간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사실을 알았던,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망들을 늘 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우리가 다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 새로운 역사의 삶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른 채 어제와 똑같이 절망하고 어제와 똑같이 좌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왔으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이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품고 또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또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늘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비록 나 자신을 위하여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게으르게 때로는 낙담한 모습으로 그저 주저앉아 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며 뜻을 갖고 계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참 절망스러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열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왕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허락하신 주님,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